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원 형제입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덥고 길어야 할 여름이 올해는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캐나다를 살면서 느낀 점은 크게 일교차가 없이 포근한 이곳의 날씨가 좋다가도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추운 한국 날씨가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변덕이구나, 만족에는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그 여름이 조금 이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네 구절의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달 전쯤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또 다른 두 제자를 성도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16절까지지만 말씀을 전할 때 24장에 나오는 몇 구절들을 더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4장 1절에서 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 할 때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2절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나옵니다. 이 돌문은 죽으신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으나 예수님의 부활 때에 이 문은 그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문은 환하게 열렸습니다. 두 번째,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라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비된 향품을 들고 간 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당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 할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그 용감하고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남자들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여자들만 부활의 현장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목격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곧바로 알렸을 때, 열한 제자들의 반응이 좀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자세히 보면, 사실 이것은 불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흔히 상식선에서 볼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남자가 이 소식에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빠르게 달려갔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쁨과 설렘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새벽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장본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과 또 예상치 못한 공포에 휩싸여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게 지배적인 입장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말씀을 통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놀라움입니다. 4절에는 그것을 당황스러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반응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분위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쁨과 환희에 대한 기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일들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발견되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한없이 절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던 주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예수님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체포되어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큰 절망과 낙심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도 아마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13절에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이나 확신의 경험도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종교생활만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라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음은 알고 믿고 있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 두 제자들은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던 11명의 제자들과 또 부활의 사건을 들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린 지난 2000년 동안의 수많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제자들은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에 그들의 육신의 본향인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차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힘없이 걸어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제자들이 보여주는 네 가지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자들의 상태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선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깊은 슬픔의 상태입니다.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망의 상태입니다. 본문 말씀 뒷부분에 20절과 21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뿐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두 구절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 열망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적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열망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두 제자들에게도 큰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두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그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말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제자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곧 영적인 맹목의 상태, 슬픔, 실망, 그리고 불신앙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처한 슬픔과 불신앙을 씻어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먼저 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는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구원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주님도 알아볼 수 없는 이 비참한 두 사람, 그리고 모든 소망 다 잃어버리고 최악의 절망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아멘. 이 15절의 말씀에도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으러 가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자신을 가까이 나타내 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9절 중반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볼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목과 불신앙의 상태에 있던 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대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실 때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모든 성경 기록이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눈멀었던 두 제자들의 눈에 시력을 얻는 순간입니다.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통해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아무리 읽고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최대의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요한복음 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바로 주님 앞에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복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비교를 듣고도 허사가 되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을 넓은 땅이라고 할 때 삽을 들고 어느 곳을 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두 제자와 비슷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에게 직접 역사합니다. 비록 사람이 제한적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이것은 불신앙 상태에 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끝으로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었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어주시는 빵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겪은 몇 가지 체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그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체험한 것은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두 제자들과 같이 이 뜨거운 경험을 하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실 때 때로는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귀를 통해 듣고 눈을 통해 보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이르러서 두 제자들처럼 마음속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두 제자들의 체험은 증인의 삶입니다. 33절에서 35절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에는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을 향해 떠났던 두 제자는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실망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한 가지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그들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사랑침례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데에는 우리의 학식과 언변과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이 세상 즐거움을 노래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헛된 것을 말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오늘 변화받은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하는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것을 보고 믿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토론해봤자 눈이 먼 상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본문 17절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지상의 죄인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저와 형제자매님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눈 멀지 않고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다 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두 제자들을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먼 것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가까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본향으로 향하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